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의 수명이 다한 후에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종으로 이제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접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으로 얻게 하리라. 곧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여호수아에게 심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물까지도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데 어느 꽃은 노란 꽃, 어느 꽃은 빨간 꽃, 보라 꽃 이처럼 꼭 각가지의 그 형태를 따라서 피어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간섭이 없으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때는 이 천지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공허한 곳에 충실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혼돈한 가운데에다가 질서를 삼아주셨습니다. 나사에서 그 비행물질을 쏘아서 올렸는데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답니다. 그곳에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도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어느 분이 저에게 유튜브로 보내준 것을 봤었습니다. 참 정말 아름다운 것을 촬영해서 보여준 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사는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의 사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삶 바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다는 겁니다. 복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그분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갖고 내 마음의 기쁨을 갖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살 때도 우리 현실에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발버둥치고 떨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뭘 역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에게 길을 주셨는지 일을 주셨는지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신다고 할 때는 나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앞길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든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실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할 시기라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부르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왜 부르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뛰쳐갔어요. 누구한테요? 엘리 선지자한테 뛰쳐갔어요. 선생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두어 보라. 또 가두어 잠을 자려는데 또 사무엘아 부릅니다. 아, 또 왜 선생님 또 부를까 하고 또 갔어요. 그 아니다. 세 번째 부르 갔더니 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너를 부르는 거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은 사람이 나를 부르는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사역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중심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첫째로.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준다, 씻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정착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역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래, 나를 부르는 건 좋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너의 모습을 자랑하면 어떻게 하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곧 사역의 이 준비 단계요, 사역의 역사요, 사형을 이루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요? 걸음걸이도 조심해서 가지 않아요. 혹시 내가 적은 미무라도 밟아서 죽이지 아니할까 조심해서 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건강해서 걷지 하는 마음으로 항상 걷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걷는 것,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운영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해놓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면 되실 텐데 뭐하러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운행을, 그 운행할 것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것을 인간에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습니까요? 다 맡겨주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끌려서 시험을 당했어요. 이제 숨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 여기에 숨어 있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죄를 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도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정녕 죽어야 되지만은 너 죽지 않아.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옷을 그에게 입혀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웠다고 하는 그 부끄러움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한 아담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어떻습니까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어보내서 훈련시키잖아요.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후에 그를 부르신다고요.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춥고 덥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홀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임무를 부여한다고요. 너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니 어떠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어떻습니까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 애굽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무를 부여하시고 애굽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개인이나 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까? 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4천년 전에 그 아담을 사랑했다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은 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심령 심령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또는 제사제도 주셨고 또는 인도에서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요?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조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가 내 소견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소견대로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한번 집에 가서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어떻습니까요? 이제는 버리지 아니었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포도원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종을 보냈으나 종을 잡아 죽이고 뭐 때리고 하고 또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아 종을 보내니까 그렇구나 해서 아들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였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신다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했어요? 어떤 걸 약속했습니까? 아담에게 약속하기를 야 내가 이걸 다 너에게 맡겨줄 거야. 너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켜. 그러면 정말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말씀으로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말씀으로잖아요.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아니고 후유가 없으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행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유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행하신다는 거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정말 역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에 그러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네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곧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마음에는 평강만이 매일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배소 교회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라고 도장 찍은 거라고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호, 개런티 해준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귀 권세에 혹시 유혹될까 봐서 붙잡아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에 다시 가면은 내가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쫓겨 나왔는데 아 그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자기를 어땠습니까?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나를 보내면 그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하라. 야,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을 갖고 그 말씀을 들고 그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에게 보낸 이는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이니라. 표는 뭡니까요? 여기 표이지 않습니까? 호칭. 영원히 불릴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게 원하시며 그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이 곧 사랑이요 희생이요 모범을 보여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신 거예요. 관계성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고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일한다고 하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요? 우리 예수께 저 얘기를 하시되 내 아버지께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어떻습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일하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떨감 가운데서 불러서 그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을 보십니다. 바로 모세가 가서 일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너와 함께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일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고통이 왜 왔는가를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더 열거해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단 혼자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요? 대결하자는 겁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가 대결하자는 겁니까? 너희 신이 참 하나님인가?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대결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들어주실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요. 정말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주실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 주신다고요. 오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850명이 소리쳤으나 자기를 해치고 노력했으나 재물은 타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 뒤에 엘리야가 물까지 부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했고 재물도 다 태웠다. 그래서 그 뒤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역사, 이방신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관계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라고 보고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건 뭐 성경 뭐 소설 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이 살아있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내가 그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나아가면 그 믿고 생활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완전히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첫걸음이거든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거야. 생명은 영원히 우리 죽지 않는 거야. 죽지 않는 건 죽어도 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은 분부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벙어리 들고 귀머리 들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쫓겨났다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세 명과 함께 있다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는 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제자 남은 그러니까 9명이죠. 9명 제자들한테 자기 아픈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내려오니까 예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낫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가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때는 낫지 않고 주님이 하시니까 낫습니까? 야 이놈들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낫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낫게 해준 거지 네가 낫게 하고 내가 낫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낫게 준 거야. 그것을 네가 깨달으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윤적인 거, 내가 이익이 있고 내가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되느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좋으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케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몇 사람 안 된다고 해도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심령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그 말씀 따로 기도하라는 거죠. 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고서는 힘을 주지 않고는 너희들이 일할 수 없을 거야.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게 되니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로 또 나갑니다. 사마리아까지 번집니다. 세계로 곳곳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무서워서 떨었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요?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매일 매순간 초청하십니다.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일할 때도 초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와 성경과 또는 우리의 환경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참여하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 보던 연속공, 내가 좋아하던 골프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첫째로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한 심령 심령에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